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 역대 최고인 89.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1대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는 등 오늘부터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2차 경선에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가 이르면 내일 확정되는 가운데 후보들은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연체 유심 재고가 100만 개에 불과해 고객들이 일시에 매장에 몰릴 경우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 등 잇단 권한 남용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확정됐습니다.
당심과 여론조사 결과 득표율 총 89.77%로 이 후보는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권역별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 재외국민과 국민선거인단에 이어 누적 득표율까지 90%를 넘나드는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전당대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98.69%입니다.
최종 득표율은 89.77%. 민주당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입니다.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패배했다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히 23년 전인 2002년 4월 27일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거라고 정권교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와 통합을 강조한 김동연 후보는 6.87%, 지방분권에 방점을 뒀던 김경수 후보는 3.36%에 그쳤습니다.
이제 민주당답게 더 크게 하나 됩시다. 그 힘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읍시다.
사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사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갈아치우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대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현충원 참배로 대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통합 행보는 중도 보수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첫 공식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입니다. 특히 참배 대상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논쟁거리로 여겨졌던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도 포함됐습니다.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들 묘역을 외면하지 않고 중도와 보수층의 표심까지 끌어안겠다는 파격적인 통합 행보로 해석됩니다. 앞서 수락연설에선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첫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우리 안에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 아닙니까?
실제 이 후보의 수락연설 뒤 우클릭, 중도보수 확장으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변화를 두고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증오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언어 없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10차례도 더 되풀이 강조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엔 당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오후에는 경기 이천 SK하이닉스를 찾아 AI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 통합에 이어 잘산이즘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면 경선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도 일주일 남았는데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우려를 표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은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안 대응 외에 주말 공개 일정은 없었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딱 일주일 남았고 오는 29일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다가올 일주일이 보수 진영 대권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문수 후보는 한 총리가 출마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한 뒤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절차까지 언급했고 부정적이던 안철수 후보도 결국 수긍했습니다.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2차 경선의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덕수 등판을 희망하는 보수 진영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 지지도는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은 2위였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로 부정적인 기류도 뚜렷합니다.
저나 여기 경선 있는 분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인 점을 상기시키며 소임을 다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여파는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는 접속이 지연됐고 유심 교체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벌써부터 유심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인터넷 은행이 제공하는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많아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다른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도 마찬가지. 접속은 되지 않고 서비스 지연 안내 공지만 뜹니다.
SKT 사태 이후에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18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제 번호로 다른 사람이 가입하거나 뭐 제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2차적인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SK텔레콤이 2,4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약속했지만 원활한 교체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불안감에 가입자들이 유심을 찾아 나서면서 상당수 대리점의 재고는 바닥난 상태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아가도 유심 교체가 어렵다는 글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로밍 중인 가입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귀국할 때까지 유심 교체는 어려운데 유심 안심 서비스에 가입하면 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뭐 모든 기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신 운송을 하든 여러분 추천했을 건데 고객센터 쪽에 뭐 상담원이 안 된다 하니.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며 현재 보유 중인 100만 개 유심 외에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해 무상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SK텔레콤의 조치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남동부의 최대 규모 항구에서 벌어진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르무즈 간주 당국은 반다르 아바스의 샤이드 라자이 항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최소 40명이 숨졌고 1,0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파테메 모하 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항구 한쪽 구석의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던 화학물질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캐나다 밴쿠버 시내에서 열린 거리 축제 도중에 SUV 차량 한 대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서 최소 8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여러 명 나왔다고 현지 매체와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달아나려다 현장에서 붙들려서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건은 오후 8시 14분쯤 필리핀계 주민 수천 명이 모인 축제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카니 캐나다 총리는 끔찍한 사건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애도하고 있다고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제재를 언급하면서 경고한 지난 주말 밤 사이 러시아가 드론 149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최소 한 명이 사망하고 미성년자 한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간밤에 러시아가 날려보낸 공격용 드론 149대 중에 57대를 격추했으며 67대는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 바티칸을 찾아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 GP에서 기관총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6시쯤 철원군 G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장병이 화기 점검 과정에서 K6 기관총 실탄 한 발을 오발했습니다. 발사된 실탄은 방호문을 뚫고 북측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속도가 줄어서 우리 측 GP 인근에 탄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군은 사고 직후 북한 측에 오발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했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4도로 예보됐습니다. 강풍과 함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0.8도입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